삼일교회 근처에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디에서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셨나요? 예. 제가 듣기로 서울은 거리와 상관없이 목마른 자가 샘을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아마 4월쯤 우리 송 목사님께서 대구 지역에 집회를 오셨다가 그때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때 보자마자 바로 이 12월의 특세 얘기를 하시면서 일부하고 정말 반응이 다르네요. 벌써 웃어주셔서 네. 그래서 저는 한 7, 8개월 남았다 싶어서 그냥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그럴게요, 갈게요. 그랬는데 벌써 와버렸어요. 정말 시간이 성경의 표현대로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럭저럭 뭐 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또 연락 올 거고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싶었는데요. 눈 깜박할 사이에 11월이 되었고 11월 되니까 우리 조시한 목사님께서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안내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시절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흰머리는 아니었습니다. 자주 머리 까맸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20대 아이돌이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근데 제가 원래 환갑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상 보입니까? 정말 어영부영하면 세월이,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 세월이 너무 빨리 갑니다. 주께서 오늘을 주신 이 오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누리십시오.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내일 행복을 만들려고 오늘 모든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버린다고 내일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사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종말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 아시는 대로 박해기였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상에 올라오면 바로 체포당하기 일쑤였고 그건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면 알렐루야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서로 표하면서 부둥켜 안고 허그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회는 로마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올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항상 오늘 삶의 힘으로 여겼고,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던 중 결국 로마를 이겨냈고 중세기를 거쳐서 오늘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을 온 세계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황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날이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날이 되면 오늘의 내 삶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그날이 오면 좀 전에 우리 부른 특송자처럼 주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복음 아래서 오늘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기 기독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손영은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찬송가 주님 곧에 가라는 것이 제 어릴 때는 그의 한국교회의 18번 유행 찬송가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그것이 제 위의 세대의 신앙이었습니다. 제 위의 세대들은 2000년 전에 주님 오신다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가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다림의 찬송을 했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로 오늘을 인내해가는 그런 기도자들이었어요. 옛적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좋은 시설이 없었습니다. 아시지요? 난방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이었고 심지어 그냥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얼어붙는 고드름이 될 정도까지 그들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님 등에 엎여서 이런저런 집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등에 엎여서 다니면서 제 가슴 속에 심겨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2절에는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3절에는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새벽부터 여러분들 길을 어쩌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어디 가든지 당신 찬양 부르지 마라고. 그러나 또 감동이 오면 부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나도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을 소개하고 마쳐도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초대 기독교회는 주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목숨 걸고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 지하 토굴에서 곰팡이 설고 피단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견디면서 마라나타를 외쳤을까? 연애하시는 분 아시지요? 동그라미만 그려도 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그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노래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옛날에 그런 노래 제가 많이 불렀어요. 사랑하면 그래요. 신앙이란 뭔가 주님 사랑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편지 속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도둑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도둑같이 오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속히 온다라는 긴박성을 의미하고 이 긴박성 속에 사랑의 불이 타올랐던 것이고 그 사랑의 불 속에 그 차갑고 냉랭했던 로마 박해기를 그들은 견디어 내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천재지변과 같은 하늘의 큰 소리가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풀 수 없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인가? 오늘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들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하지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이라는 단어. 오늘 세상 사람들 이미 이 단어는 그들의 단어장에서 이미 치워버린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거룩과 경건이라는 단어는 옛날 고전어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라틴어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글자로만 보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느덧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졌습니다. 큰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왔습니다. 많은 CEO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엘리트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많이 들었던 얘기, 부모님들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한국교회가 받아버렸어요. 오늘 수많은 머리들이 많아요. 꼬리가 안 보여요. 그런 중에 벌써 한국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을 잃어가 버리고 있어요. 주님 기다리는 종말 공동체를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그것을 위하여 다음 세대는 그것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옛날 얘기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은 옛날 사람의 책입니다.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준칙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옛날의 적의 한 말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거룩과 경건이란 단어는 옛날 옛적의 수도원에서 서붙여 놓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도 성령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건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해라. 신부가, 아니 자매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진정성은 그 형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자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중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를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혼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사랑하는 것의 신앙이라면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오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그것은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애인이 있는데 많은 남자 끝이 그 애인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애인이 원하는, 그 자매가 원하는, 그 형제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갑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을 거 내려놓습니다. 버릴 거 버립니다. 취할 거 취합니다. 구별이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며,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차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님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버리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내 사랑하는 님의 뜻에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님 앞에 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구별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교회는 벌써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는 나자마자 피난 생활을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혹이나 또 들킬까 싶어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갔고 갈릴리에서도 가장 오지와 같은 선한 것이 전혀 날 것 같지 않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거기에서 파묻혀 사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고 요단강면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죄인들의 무리 속에 섞였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세상 죄가 당신 자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나온 이후에 당신은 자기의 고향 땅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하나 받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갖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달동네 같은 달동네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았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를 떠올리면 그냥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과 모양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속화가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높은 고관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삶의 자리로 와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가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와 같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제1장 14절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예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나사렛 예수 따라지 마을에 따라지 시민으로 따라지 인생을 산 것 같았는데 그에게 영광이 있었답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세상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예수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가고 저녁때가 가까이 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학교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충실하십시오.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은 직장인답게, 여러분들 금평에 A플러스를 받고 학점에 A플러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게으르다 나태하다 실력 없다, 능력 없다 소리 듣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정의 아내가 되십시오. 주부가 되십시오. 자녀 양육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쟁이가 되셔야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는 예수쟁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쟁이라는 말 아시지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대학 교육을 받은 자가 없을 그때에,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을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예수로 흘러넘쳤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을 제자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습관 속에는 예수가 그들 속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의 구별된 모습을 살았습니다. 여기 군데군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예수쟁이를 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예수쟁이를 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기성세대들의 최근 문제입니다. 저 같은 세대는 제 위의 세대의 수쟁이를 보았고 혐모했고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금식도 했습니다. 오늘 10대, 20대, 30대들이 바라볼 예수쟁이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염두에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모르게 언어의 온유함이 있어야 하고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배려가 묻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거룩은 세례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집사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길을 가는 중에 사람들이 저들이 갖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경건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과 경건이란 사실 유사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했을 때는 딴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룩이 구별된 삶이라면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그것이 예배당에서든지 예배당 바깥에서든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든지 아닌 시간이든지 너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한 인물, 많은 인물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독특한 한 인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 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성경은 한 줄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고 데리고 갈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기쁨은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면은 그냥 죽기 전에 데리고 갔을까?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것과 같은 수도사였을까? 출가하여서 오로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독신자로 오로지 성령 연구만 하고 기도에 몰두한 그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한 삶이었을까?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그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혼의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계속 자식을 더 낳았습니다. 성경은 몇 명 더 낳았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다 하니까 적지 않은 수를 낳았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부부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수도 생활에 독신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생활만이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책임이 있잖아요. 양육의 책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늦게라도 자녀를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 이상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게 드는 비용이 수억이 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그 부담과 그 희생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 그 양육, 그 보육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눈만 뜨면 나가서 농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낮에 나가서는 상과들 다니면서 그는 사냥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노동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가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길입니다. 경건은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느끼며 호람되어 말을 하든지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거룩한 습관,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거짓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 혹 읽어보셨나요? 그는 어느 수도원의 머슴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땔감을 장만해서 동절기를 지내는 무슨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사들의 밥을 해줬습니다. 빨래를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는 수도사보다도 더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나무를 하러 가든 물을 기르러 가든 빨래를 하든 밥을 짓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 피정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수도원의 원장이나 장상을 만나고 내려가는 길에 무슨 같은 로렌스를 보는 순간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사하는 태도와 말씨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 그럽니다. 이유는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었기 때문에 이 서울 한바닥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한 경쟁이 치열한 서울 한바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경쟁에서 뒤처지 마십시오. 경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강력한 임팩트 있는 그런 삶의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삶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은혜로 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것이 바로 도적같이 임할 주님의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날이 얼마가 나에게 남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이에요. 20살짜리도 장례를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살한 내 교회 내 양도 있습니다. 20대에 암을 가지고 군에 갔다가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사랑하는 젊은 제 양이 있었어요. 골든타임입니다. 내 인생의 배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히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해야 옳은 삶인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쫓아가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삶의 여러분들 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삶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행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하십시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참된 사랑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의 입을 열어 여러분들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우리 부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